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시 주석은 모스크바로 출발하기에 앞서 가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주변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어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 매체와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날 세 건의 차량 폭탄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군과 경찰은 이 중 두 건을 사전에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용의자가 추적을 피해 다마스쿠스 내 타리르 광장에 잔입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테러분자들은 이슬람 성월 라마단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에 복귀하는 첫날을 노렸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다마스쿠스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다른 이슬람 반군들의 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나라들이 카타르에 통고한 최후 통첩의 시한을 48시간 연장했습니다. 양측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쿠웨이트는 오늘 최후 통첩의 시한이 만료되기에 앞서 시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 관영 언론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최후 통첩의 시한이 연장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지난달 초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들어가는 모든 항로를 봉쇄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담은 최후 통첩을 최근 카타르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정부는 이들 나라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사안들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 관계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이래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주 타이완에 14억 2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압박을 증대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객실에 휴대용 컴퓨터, 랩톱 반입을 금지했던 조처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보안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중동 10개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객실 안에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새로운 보안 체제를 도입했다며 이는 다른 항공사들의 모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스테터함이 어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트리톤섬 인근 12해리 해역에서 항해했습니다. 트리톤섬은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테텀함의 항해를 비난하며 해군 항정과 항공기를 해당 해역에 급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분쟁 해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스테텀함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항해의 자유 작전이 실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호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주민 5명이 지난 1일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의 2일 전화 통화는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부정적 사안들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와 타이완의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 중국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해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행동도 방어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공조를 통해 북한이 위험한 길을 바꾸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를 통해 한층 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양호한 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한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와 일단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세부적인 접근 방법과 또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는 앞으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지난주에 이제 3박 5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 우려됐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미국과 한국 정상 간의 긍정적인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기존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도 핵심 의제에서 빼 일단 잠재웠습니다.
예.
지난 미일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두 정상이 신뢰와 우위를 형성한 것도 긍정적이란 지적입니다.
예. 자, 그럼 사안별로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죠. 대북 정책.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5년 10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내용을 대부분 새 공동성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또 국제 제재 압박 공조에 대한 강화,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 우려와 개선 촉구, 또 두 나라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에서 새롭게 언급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이 추가된 게 대표적입니다.
예.
공동성명은 두 정상이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발표에서 이런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On a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to protect our allies and our own citizens.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와 안보, 경제적 조치를 하고 지역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나라들의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미국의 제재 이행에 동참토록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추진했던 부분도 반영이 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주 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합의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국 정상이 합의해서 내놓은 공동 성명 내용을 이제 조금 전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회담 이후에 또 양국 정상이 언론들 앞에서 발표를 각자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언급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에 언론 발표 또 이후 여러 연설들에서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했지만 공동성명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발표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또 무역 불균형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부를 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로 보입니다.
네. 회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미한 동맹이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워싱턴 내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회담 이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불식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뭐 여러 전직 관리들 전문가들 통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런 우려가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에 대한 국제 압박과 제재 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죠.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약속 이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 또 핵미사일 도발 중단 대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 또 국제제재와 상충할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지금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게 미국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백악관 공동발표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만남을 이제 가진 건데 출발은 괜찮다 이런 평가 앞서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연내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을 했죠. 또 이번 주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이 별도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 등 단계적인 조치와 대화의 조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중국의 역할을 놓고도 견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사실 상존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두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전략협의체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미한 정상회담 결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올바른 여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공동해법 마련에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키로 하는 등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런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여건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이 그동안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압박보다는 대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후에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대화로 북한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미가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나 단계론적 해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며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많은 선택수단을 갖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정상이 북핵 해법을 놓고 인식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북핵 해법의 큰 틀은 세워졌지만 공동성명이 대화의 전제로 명시한 올바른 여건의 내용과 수단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수십 년 동안 바뀐 적이 없는 기조인데 그거 재확인한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에 합의하는 거 하고 협상 전략을 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앞세운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근의 어떤 제스처는 상당히 좀 강경한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전향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유도해내겠다라는 어떤 의도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로 유도하는 과정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라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 박사는 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이틀간의 한독 정상회담을 위한 베를린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대북 정책과 통일 구상을 담은 포괄적 선언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40여 분 동안 환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들어설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많은 한국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야를 떠나 미한 동맹에 대해 초당적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는 만큼 미한 관계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 가족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을 4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의 연합방위태세 주도가 언급됨에 따라 미한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이 한국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비해 초기 필수 대응 능력 등을 조속히 갖추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한국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능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한 두 나라는 오는 2025년에서 2026년쯤이면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작권도 이때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보다 3~4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서 한국 방위를 주도하길 바라왔다며 한국군은 하루속히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역량을 갖추려면 돈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려면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그것도 그냥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또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늘려나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죠.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한국이 연합방위체제로 주도한다고 해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가 발전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도 자주국방 개념보단 연합방위태세 확대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데 비용은 늘어나지만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 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의 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식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투입과 한국군 독자 방위 능력 수준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오는 2019년이면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다며 미한 양국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뢰의 기초에 투명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주민 5명의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일본명 일본해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1일 오후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돼 해경 함정이 남쪽으로 유도했다며 배에 탄 북한 주민들은 모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달 3일에도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북한 선박에 탄 채 동해에서 구조된 뒤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휴전선이라든지 선박을 이용한 탈북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전반적 추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평창의 성공에 대해서는 IOC와 동반자 관계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니 함께 노력해가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은 새 정부가 처음 치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을 위해 당연히 지원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애쓸 생각이라고 말하고 IOC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배석자들에게 IOC가 북한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보내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IOC는 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흐 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개인 입장에서도 지원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다. 대통령의 평화, 화해 정책 추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대해 IOC와 평창올림픽은 한 배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바흐 위원장에게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중재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길을 IOC가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북한을 설득해 시드니 올림픽 참가와 남북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의 홍샹그룹이 단둥은행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은행은 미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인데요. 북한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단둥은행은 1997년 개설된 소형 상업은행으로 중국 내 196개 은행 중 규모로는 148번째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연방관보고시를 위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단둥은행의 미국 달러 거래 규모는 약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실제 개인과 사업체 등의 달러 거래는 약 7억 8,600만 달러로 여기에는 미국 정부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자들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금융범죄단속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2년부터 약 3년간 단둥은행 거래의 약 17%가 미국 외환결제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과 유엔의 북한 제재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신한 대리인들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은행들은 단둥은행과의 거래에서 사업 목적이 분명치 않거나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의심스러운 사례를 포착했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밝혔습니다. 조세 피난처와 같은 곳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이체 활동이 이뤄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홍샹그룹과 연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홍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 홍샹실업발전은 지난해 12월까지 단둥은행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두 곳 사이에 소유 관계는 없는 상태지만 과거에 가까운 관계로 인해 단둥은행이 북한의 중간자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지적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북한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가짜 이름을 이용한 은행 계좌를 보유했으며 이런 계좌들이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의 여러 은행을 통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단둥은행을 주요 은행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2016년 초 단둥은행의 계좌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과의 수백만 달러 거래가 이뤄졌으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북한 기관들 또한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선은행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2년 5월 광선은행의 관계자가 단둥은행의 대리인으로 파견된 것은 물론 2013년 광선은행이 다른 중국은행으로부터 외환결제 제휴 관계가 끊기자 단둥은행이 이 관계를 맺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광선은행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여러 개의 단둥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둥은행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금융활동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의 위장회사들은 단둥은행에 여전히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5,673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올 들어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4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서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쌀이 3,547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320톤, 전분 405톤, 밀가루 400톤, 두류 1톤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쌀 수입량은 전달 1,542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16,2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83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4배 증가했습니다. 곡물별로는 쌀이 6,29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밀가루,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어도 부족량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곡물량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만한 수입량 가지고 지금 시장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놀랄 정도로.
네.
그렇다면 이게 이외에 이거 수입 외에 비공식 수입이 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5월 중국으로부터 17,500여 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96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이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0만 5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1천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6.25 발발 67주년을 전후해 곳곳에서 반미 군중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미 투쟁 월간이 시작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6.25 발발 67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학생과 주민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공화국은 명실 상부한 핵강국이며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다스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중대회는 김기남, 리수용, 리만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정해서 반미 집회를 열었는데 올해도 같은 행사를 갖는 겁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도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면서 전쟁의 비극을 딛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은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6월 25일 아침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6.25 기념식이지만 남북한의 기념식 성격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국은 6.25를 민족적 비극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동족 상잔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6.25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군중대회에 나온 한 북한 청년의 발언입니다.
심령의 불을 지른다면 반미 종결사들의 사납같이 일떠서 인력자 미지와 구주기들을 시종자도 없이 경멸석탕에 버리겠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당국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강조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외부에 적할 때 그 미국이 침략해온다 이런 공포적인 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그 통치 방식이라고 보고 또 그걸 뭐 지금 60, 70년째 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한 당국은 아직도 6.25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제작한 영화 조국 해방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문가로 지난 1981년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펴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는 북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re's no evidence that South Korea invaded and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94년 러시아가 한국에 넘겨준 옛소련의 극비 외교문서를 연구한 워싱턴 윌슨 센터에 로버트 해서웨이 연구원은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Kim Il-sung sent North Korean troops across the DMZ.
북한 선전 매체들은 6.25가 되면 주민들을 반미교육을 위해 황해남도에 있는 신천 박물관을 집중 조망합니다. 북한 당국은 6.25 당시 미군이 신천에서 양민 3만 5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신천에서 주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미군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에서 현지의 좌우익 주민들이 서로 사륙전을 벌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당시 미군이 신천에 주둔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속도전 떡을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북한 음식 문화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리자는 취지였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통일운동 민간단체 민족통일협의회 인천지역협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통일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통일민족협의회 이인숙 공동대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통일 교육에 대해서요. 요즘 이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염원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매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통일을 같이 한번 이뤄보자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서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포럼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한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북한의 떡인 속도전 떡을 알리고 함께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북한에서 명절 때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속도전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즉석에서 반죽해서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요.
속도전 떡 드세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이게요. 네네.
북한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콩가루를 묻혀 먹는 이 떡을 가리켜 속도전 떡이라고 하는데 냄새도 고소하고 인절미처럼 쫀득쫀득한 맛이었습니다.
예, 네, 옥수수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맛이 어때요?
맛있어.
그쵸?
근데 이것도 얻어오고 싶다.
이날 행사는 북한 사회 실상을 탈북자로부터 듣고 북한 음식 문화 체험을 통해서 선입견이나 오해를 풀어 북한 사회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자리였습니다. 또 남북 문화와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 북한식 떡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먹어보고 또 신기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네, 선전 많이 해주시고요. 어머니, 우리 새태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니. 많은 거 느끼고 올해도 호응이 너무 좋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크게 하고 싶습니다.
이인숙 대표는 시민들에게 이 속도전 떡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속도전 떡은 북한은 아무래도 쌀이 부족하잖아요. 대신에 옥수수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요. 찬물과 섞어서 예, 만들면은 5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해서요. 5분 안에 딱 만들어서 예,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서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가정에서만 이거를 만들어 드셨대요.
전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떡이라는 소개를 해주며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이 속도전 떡을 소개하고 있는 한 탈북민은 통일민족협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북한에서 자주 먹던 속도전 떡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시식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네요. 아, 이게 통일민족협의회랑 같이 지금 활동하기는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일이잖아요. 근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통일민주협의를 한 데는 통일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격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북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행사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탈북민은 아직까지 북한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부모 형제 가족들은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다문화처럼 이렇게 해외로 뭐 가고 싶을 때 왕래할 수 있는 그게가 아니고 딱 단절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생사 여부라도 알 수 있는 희망이 끈이 통일인 것 같아서 통일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것도 북한 떡이요?
네. 우리는 명절 때
근데 신기하다, 네.
떡국떡이나 송편을 만들어 먹잖아요.
매월 통일포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함께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인천지부 이인숙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옆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하면은 참 풍요롭고 잘 산다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삼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 김정은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같이 어우러져서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임무 전무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극심한 가뭄을 걱정하고 있던 한국에 물폭탄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나고 일부 지역은 비가 적게 내려 가뭄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과 함께 귀국한 어보 두 점이 화제입니다. 지난 30일 공식 개통한 한국 최북단을 동서로 있는 동서고속도로 31만 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서 주말 내내 저속도로가 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 비가 많이 내린 곳들이 있네요.
네네.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비인데요. 지난 주말 특히 어젯밤 한국 많은 지역이 흠뻑 젖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는데 한밤중에는 뭐 창밖이 하얗게 변할 정도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좀 해갈되겠구나 이런 반가움과 함께 비 피해가 많겠구나 하는 걱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면서 비 피해가 많은 지역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가뭄 걱정을 또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 크지 않은 한국 땅에서 가뭄과 장마 사이의 걱정이 오갔던 하루였습니다.
예. 교량이 끊어진 것도 있다고 하던데 비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곳은 강원도 홍천 지역이었습니다.
네.
무려 350mm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뭐 가뭄을 해갈할 정도의 비, 뭐 단비, 꿀비 이 정도면 딱 좋은데요. 이게 장대비에 홍수가 되면서 집이 침수되고 다리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난 것도 많았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경기도 가평과 남양주, 춘천, 또 횡성 지역도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흘 정도 오르락내리락 비가 또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예.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더해질지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비로 인한 피해는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담장 무너지고 차량 부서지고 넘쳐난 물에 침수 피해가 난 곳이 속출했습니다.
예, 이렇게 장마에 홍수 걱정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떤 곳은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서해에 있는 섬 지역, 충청남도에 있는 서해안 일대, 경기 남부, 뭐 경남 산간 지역 등 가뭄에 메말라 있던 지역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성 비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비가 오면은 거기 비 왔죠? 다행이죠?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는 비 안 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주말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은 뭐 소나기성 비만 지나갔기 때문에 10에서 20mm밖에 강우량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홍수를 걱정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크지 않은데 이 가뭄과 홍수 사이에 엇갈린 시름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
가뭄 대책 상황에 집중했던 한국의 국민안전처. 이제는 장마의 비 피해 대책, 곧 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태풍, 이 남마돌의 움직임까지 대비하는 태세로 전환한 상태고요.
예.
지금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남마돌. 내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제주도 앞바다에서 일본 열도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이 한반도 상공에 많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죠?
네네.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 무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했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어제 3박 5일에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귀국 인사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대통령 부부의 모습, 또 함께 전용기 편으로 들어온 조선시대 임금과 왕후의 어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 유출됐던 한국 문화재를 대통령이 가서 손수 돌려받았다는 의미를 더해서 오늘 크게 소개됐습니다.
네. 어보라는 것이 왕가의 도장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왕이나 왕비, 세자, 세자빈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장입니다.
예.
보통 그 공식 외교 문서에서 쓰는 도장은 국세라고 하는데요. 이 어보는 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입니다.
예.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돌아온 어보 두종은 이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그 어떤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면서 제작했던 금도장이 있고요.
예.
또 옥으로 만들어진 현정 어보가 있는데 이 그 왕세자의 책봉 됐을 때 만들어진 거랍니다. 이 서울에 있는 종묘의 보관에 있던 이 두 어보가 6.25 전쟁 때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가
예.
2000년도에 세상에 알려졌고요. 이 밀반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미한 양국의 공조 수사로 환수 절차를 밟고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게 왕가에서 의례용으로 쓰는 도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보통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탬프인데 좀 이렇게 심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의례용이라서 그런지 특이합니다. 어분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양각 음각으로 새겨진 도장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북이를 잡고 이렇게 꾹 눌러서 도장을 찍는 건데요. 가로 세로가 한 10cm 정도고 높이가 7.2cm 정도의 금도장, 옥도장입니다. 왕후의 어보보다는 왕세자의 어보가 조금 더 큽니다.
예.
그 2000년도에 이 어보의 존재가 미국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환수까지 17년이나 걸린 셈인데요. 그동안 문화재 제자리 찾기 활동을 한 시민단체 서명운동이 있었고 반환 결정이 나왔고 미한 양국의 수사 공조가 있었고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빨리 반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예.
미국 안에서 소송 절차가 좀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항 입국에 이어서 이 특수 상자에 담긴 이 어보 두 점이 승강기로 옮겨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보 상자를 향해서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뒷모습이 보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65년 만에 돌아온 어보 두 점, 다음 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개통됐다는 새로운 고속도로 소식인데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개통에 취지와는 달랐다 이런 불평이 쏟아졌다고요?
네,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무조건 다 화제입니다. 서울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이야기인데요. 수도권에서 강원도 동해안까지 90분 만에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크게 홍보가 됐고 네. 금요일 이 시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저속도로가 돼버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소식이 또 화제였습니다.
예, 개통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오히려 이제 정체를 빚었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이 고속도로가 빠른지 뭐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금요일 개통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이 주말에 한번 일찍 나서서 백두대간을 넘고 동해안 바다를 한번 보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
서해 바다에 있는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동해안 그 양양까지 2시간 20분이면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소식이었고요.
예.
그 땅 위에 띄어진 모양에 붕 떠있는 이 휴게소 11km 길이의 한국에서 최장거리 터널로 기록된 인제 양양 터널 경험해 본다는 것도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 다음 날인 1일 날 몰려든 차량이 무려 31만 대였습니다. 고속도로는 뭐 거북이 걸음의 차량으로 가득했고요.
네.
명물이 된 그 한 휴게소 몰려든 이용객들로 주차 공간이 아예 없었고 고속도로 위에서 진입 차량을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예.
식수, 화장실, 물도 바닥났습니다. 휴게소에 급수차가 등장하는 그런 일이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도 준비됐습니다. 7살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해 이제는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성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 씨의 이야기가 준비됐는데요. 이 에스폰다 씨는 쿠바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의 이 쿠바 인스파이어스라는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을 만들게 됐는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미국인입니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